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4월 첫 주이고요. 2021년 14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1절을 대표절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으로 부활 느껴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 믿음의 사실상 핵심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기에 우리의 그 소중한 구원이 의미를 진정 갖게 되는 것이고, 부활을 믿기에 영원한 삶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고, 그러기에 영원한 소망을 또한 갖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원한 사망도 이해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기에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불못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너무도 중요한 믿음이요.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만큼 부활을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활처럼 또한 믿기 힘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에 살면서 본 적이 없기에, 상상도 잘 되지 않기에 그런 것이겠죠.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부활 후 내 모습은 어떨까 하는 것 등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아시죠?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겁니다. 가상현실은 예전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던 것이지만 이제 상당히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증강현실 혹은 가상현실 등을 통해서 사람들은 현재 내 앞에 있지 않은 어떤 것을 진짜가 아니지만 진짜처럼 느끼게 됩니다. 내 앞에 있지 않지만 진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죠. 그래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다운타운에 있는 플라이오버 캐나다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것은 놀이동산 같은 곳에 더 많이 있는데요. 3D를 넘어서서 4D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의자에 앉아서 하늘을 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어떤 냄새도 나고, 또 물 근처에 가면 물도 뿌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 곳에 앉아 있지만 느끼기에는 캐나다 곳곳을 다니며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과학은 상당히 많이 현실로 다가왔고, 페이스북 창업자는 아마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TV나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것이 앞으로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발전하여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차를 사러 가기 전에 예를 들어 증강현실 속으로 들어가 차 안을 들어가 보고 운전도 해보고 만져보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면 차를 사러 딜러에 갈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과 지금은 카톡으로만 비디오 채팅을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죠. 나중에는 만져보면서 통화할 수도 있게 되겠죠. 화상 채팅이 몇십 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상상의 것이었지만 이러한 미래의 이야기도 과히 먼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4D를 통해서 어떤 현실을 느끼는 것 말이죠. 얼마 전 저희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옛날 집에 있던 유선전화기, 집전화기를 이야기했는데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이러한 어떤 진짜로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증강현실, 가상현실 비슷한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식일이 지나 주의 첫날이 밝아올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혀있던 돌무덤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났는데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돌무덤의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그 주의 천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 가서 지금 그 무덤이 빈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이 빈 것을 알았던 것이죠. 사실 여성에게 부활을 처음 알린 것 자체가 부활이 진짜였음을 사실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당시 여성의 위치는 높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의 참정권도 사실은 최근 일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그 당시 여성의 말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재판에서 증거로도 채택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너무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경 내에 나타나는 여성은 상당히 그 존재를 높게 평가했고 많은 여성이 신약에 나옵니다. 그 당시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앞선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만약에 부활이 진짜임을 사람이 기록하여 좀 억지로 알리려 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의 저자라면 누구 이름을 쓰시겠습니까? 베드로나 야고보가 가장 먼저 그 빈 무덤을 봤다고 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그 첫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즉, 꾸며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적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기에 여성이 첫 증인이었다라고 기록된 것은 도리어 진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보이는 그 다른 제자 한 명이 돌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그 둘은 엄청나게 최선을 다하여 달려갔겠죠. 좀 더 젊었던 그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했으나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밖에 서서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여다보는데 예수님 몸을 감쌌던 아마포가 눈에 보였습니다. 잠시 뒤에 도착한 베드로는 그 급한 성격을 보여주듯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합니다.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 몸을 감쌌던 아마포가 놓여 있고 예수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개어져서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곧 이어 그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와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냥 한번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 무덤에 놓여지고 3일 동안 죽은 몸으로 누워 계시다가 부활하시면서 눈을 뜨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 앉으시고 자신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을 잘 개시고 누워있던 곳에서 일어서서 아마포와 좀 떨어진 곳에 그 수건을 놓는 모습 한번 상상이 가시나요? 그 제자들은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아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어쩌면 다시 한번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녀는 몸을 구부려서 돌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거기에는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치웠다고 생각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슬펐던 것이지요. 11절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의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12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13절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이나 모두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깨닫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쓰여 있죠.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녀는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두 천사와 이야기를 한 직후 뒤를 돌아보는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직 어두울 때였다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식별하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당장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겠죠. 1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말을 걸었는데 그녀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죽은 예수님 시체가 어디 있냐 하고 물어봤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슬퍼하고 시체마저도 소중히 생각해서 찾고 있던 그녀가 안쓰럽고 또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정말 따스한 목소리로 그녀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랍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라. 그녀를 부르는 진정 사랑에 찬 예수님의 목소리를 드디어 마리아는 예수님인 것을 그분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헛것을 본 것도 가짜를 본 것도 아니고 헛것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확실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그녀는 더 나아가 예수님께 손을 대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손을 대는 것은 그때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17절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직 대면하지 않은 상태였다. 즉 희생 헌물로 바쳐진 후에 죄를 완전히 이기시고 깨끗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첫 열매로서 아직 하나님께 보이지 않으셨다. 그 상태가 그래서 부활하자마자의 그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이기 전에 사람의 손이 아직 닿아서 더럽혀지지 않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물어보면 되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정도로 사람들이 자신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빨리 알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9절에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에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마리아를 떠나 제자들에게 보이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만지는 것을 허락하시죠.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사람들은 경배를 하게 됩니다. 즉 만지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만졌습니다. 완전히 실체를 그들의 감각을 통해 느낀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역시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집니다. 저는 그 어떤 소설적인 표현으로 멋지게 표현하여 그분을 느낀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니 제자들이나 권위자들이 먼저 그분을 보고 느낀 것을 표현하는 것보다 아주 진솔하게 한 평범했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랐던 한 여인이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지며 느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더 피부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볼 때 어떤 비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사건들을 경외에 차서 바라볼 수는 있어도 나의 삶과 연관지어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면에 평범한 사람들이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진솔하게 엮어내어 하나의 감동적인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더욱 나에게 피부로 공감하며 나의 내면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가끔 유튜브를 통해 진솔한 인간 내음이 물씬 나는 정말 나와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를 가끔 봅니다. 세계 곳곳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저는 어떤 동질감과 그 내면의 어떤 뭉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 더욱 피부로 다가오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그렇게 공유하기에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게 되겠죠.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가장 먼저 처음 목격한 것이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활은 특정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활이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도 아니고 경외감 속에서만 바라보아서 나의 삶과 동떨어져 느끼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부활은 구원받았다면 진정으로 그 평범한 한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느꼈던 그것을 지금 내가 느끼기를 주님은 바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활은 그래서 베드로의 눈으로 사도 요한의 눈으로 야고보의 눈으로 보기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눈과 귀로 먼저 보아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더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부활에 대한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주의해서 볼 일이 있습니다. 돌무덤의 돌문이 굴려서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혹시 그 문이 왜 열려 있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순간 드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그 돌무덤 안에서 부활하셔서 일어나시고 지진과 같이 흔들리며 문이 열려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문을 그렇게 열린 문으로 통과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게 분노가 끓어오르며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주의 천사가 그때 밤에 나타나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이르되 우리가 보니 참으로 감옥은 매우 안전히 잠겼고 간수들은 밖에서 문 앞에 서 있었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열고 보니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었나이다 하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갇힌 곳에서 나오실 때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 문을 굳이 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닫았는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이죠. 즉 예수님에게 사실 물리적인 장애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즉 돌무덤의 돌문이 열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돌무덤 문이 열린 것은 그렇게 밖에서 안을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돌무덤을 닫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요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문했고 죽였고 돌무덤 안에 넣었고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돌문은 이렇게 다시 열렸습니다. 돌무덤이 열려 돌무덤 안을 보기 위해서는 몸을 구부려 그렇게 보아야 했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계셨던 그곳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몸을 구부려 그 안을 보아야 했고 누구는 그 안을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돌문은 사실 나오기 위해 열린 것이 아니고 그 안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게 돌문이 열린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입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돌문이 열린 것입니다. 돌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래서 빈 무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그는 그냥 숱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인들 중의 한 사람이 아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열린 돌문을 통해, 비어있는 돌무덤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문이 그렇게 열린 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또한 열려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은 비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무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아야 하고 그 부활의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빈 돌무덤을 보며 나 자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묻혔었던 돌무덤, 여러분들에게 그 돌무덤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그래서 그 빈 무덤을 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한 순간이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돌문이 열리고 그 안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 전, 사탄 자신이 세웠던 그 장대한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그 순간이 바로 빈 무덤을 목격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완벽한 패배를 맛보았고 훗날 있을 그의 운명을 절대적으로 완전한 사실로 느꼈던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빈 무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승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이기에 부활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매일 느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우리는 매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강하게 믿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바라본 빈 무덤, 그 무덤 뒤에 서 계시며 그녀와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그렇게 느꼈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같이 느끼며 승리의 빈 무덤을 상기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사실을 같이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다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구원받은 그러한 형제 자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그렇게 매일매일 보고 상기하고 우리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을 그렇게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망을 갖고 이 어려운 삶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